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겠사운데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은혜롭게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산상수훈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이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를 말합니다. 이 설교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들 중에 가장 길고도 완전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설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설교들 중에서 가장 길고도 완전한 형태를 지닌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산 위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 설교를 영어로 Sermon on the Mount, Sermon on the Mount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이것을 번역해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수훈이라는 뜻은 후세에 전하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후세에 전하는 교훈이 바로 수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서 하신 후세에 전하는 교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후세에 전하는 교훈의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Sermon on the Mount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배로운 교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보배로운 교훈의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설교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ermon on the Mount는 우리말로는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또는 산상설교 이렇게 번역되어 지는데요. 이 세 가지 용어들은 상호교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하였고 그래서 이번 강의는 산상수훈 강의 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강의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의 서론에 대하여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기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서론입니다. 우리는 이 서론에서 세 가지 진리를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관찰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께서라고 하였고 2절에 가보면은 입을 열어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시며 또한 가장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설교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위대한 설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나타나셔서, 즉 메시아 시대에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위대한 설교자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들은 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줘서 다 알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성부의 뜻을 알려주고 그것을 행하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신 위대한 설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삼중직을 행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지자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23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라고 하였고 23문에 가서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직분을 행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밝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높고도 위대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 메시아의 성격을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로 오실 분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실 것임을 그렇게 예언을 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설교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또한 성령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이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권세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고요. 그렇게 설교하실 때에 많은 이들이 믿었습니다. 대단히 위대한, 가장 위대한 그러한 설교자이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의의 설교자였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의의 복음을 전한 그러한 설교자였습니다. 모세도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출애굽의 과정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위대한 설교자들도 나옵니다. 그들 모두는 그들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전달해주고 또 계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설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사도들은 가장 위대한 그러한 설교자들인 것이죠. 사도들은 모두 위대한 설교자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서 설교하였는데요. 그의 한편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일시에 회심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그런 설교자인가요? 대단히 능력이 있는 그러한 설교자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위대한 설교자였는데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설교하였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그의 설교를 듣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많은 설교자들이 있었고 또 신약 시대에도 많은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에 사도시대 이후에도 많은 위대한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존 칼빈, 즈빙글리, 조지 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스펄전,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등이 모두 뛰어난 그런 설교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시대 이후에 누가 가장 뛰어난 설교자인가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은 조지 위필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뛰어난 위대한 설교자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면은 조지 위필드라고 그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아놀드 델리 모아가 쓴 그의 전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시대 이후에 그보다도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분명히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지 위필드의 설교를 직접 들은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설교단 일할 것도 없이 언덕 가장자리 약간 튀어오른 곳의 모습을 드러낸 그는 가만히 서서 손짓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앞과 양옆 내리막에 자리를 잡게 했다. 그리고서 그는 아주 탁월하게 기도했다. 모두들 입을 다문 채 잠잠해졌다. 대다수의 얼굴에 엄숙한 경외심과 존경의 빛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강력한 힘이 뒤따랐다. 나는 뭔가 놀라운 것을 듣고 느꼈지만 고백하건대 당시 나는 모든 의심을 완전히 다 없애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저녁에 장로 교회로 그의 설교를 들으러 갔다. 내 평생에 그토록 진지하게 집중하는 청중은 처음 보았다. 웨필드 씨는 권위 있게 설교했다. 그가 하는 말들은 다 확실한 입장 표명이었고 그 말에는 생명과 힘이 있었다. 사람들의 눈과 귀가 다 그의 입에 집중했다. 그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집어삼켰다. 나는 멍한 채 집에 돌아왔다.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나는 그와 같은 광경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다. 하나님이 이 진리의 사람과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해. 네, 조지 필드는 참 대단히 위대한 그런 복음 전도자, 설교자 였습니다. 그의 전기를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뛰어난 조지 필드보다 무한히 더 위대한 설교자가 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설교자들의 모범이 되시고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시며 또한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시며 또한 가장 위대한 교사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대한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런 귀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입을 열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을 열어. 왜 그냥 예수께서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될 터인데 여기 입을 열어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마태는 왜 이 말을 여기 이렇게 넣은 것일까요? 그것은요, 여기 입을 열으라는 말씀은 큰 권세와 담대함을 가지고 설교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입을 벌려라고 하는 그 말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권위와 담대함으로 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서 큰 권세를 가지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큰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편에서 보면은 대단히 중대한 주제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이 내용은 대단히 중대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 그렇게 이처럼 중대한 주제를 큰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중대한 주제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서 그 중대한 주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면은 우리들은 당연히 믿음으로 흔쾌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받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 23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일꾼을 행하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라고 하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엄중하고도 중대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귀담아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멸망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2장 2절 3절에 가보면은요, 이어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하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또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 모두를 믿음으로 잘 수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관찰해 볼 것은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이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여기 이 산은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한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라고 하였고, 또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중요한 성읍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전후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했을 때 이 산은 분명히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산인 것이고요. 가버나움에서도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무리가 그 산에 모여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산은 분명히 가파른 산이라기보다는 경사가 아주 완만한 언덕과 같은 그런 산인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장소는 바로 그러한 산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산에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매튜엘리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 설교를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우리 주 예수님은 잘 갖추어진 곳에서 설교하시지 못하였다. 즉 그에게는 설교하기에 편리한 장소가 없었으며 더욱이 그의 머리를 둘 곳도 없으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온갖 지위와 명예와 안락을 누렸지만 그들은 율법을 그릇되게 와전시켰다. 그러나 진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우리 주님은 광야에로 내몰아졌으며 산보다 더 좋은 강단을 찾을 수 없었다. 여기 매튜엘리가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잘 갖추어진 곳에서 설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설교하기 편리한 장소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서도 설교하셨고 또 때로 이와 같이 산 위에서도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율법 또한 산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산에서 주어진 것처럼 구약 시대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십계명, 율법이 신의 산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의 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산에서 산상수훈이 주어질 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는 백성들이 그 산에 접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접근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대미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쐬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여기 말씀을 보면은 십계명이 주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내산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뒤덮여 있었고 또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드는 현상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질 때는 백성들이 그 산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산상수훈이 주어질 때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자 하는 것은요. 앉으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산 위에서 하셨는데 어떤 자세로 하셨습니까? 앉으시니라고 했습니까? 앉아있는 자세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오늘날 관습은 설교는 서서 합니다. 제가 지금 서서 설교를 하고 있지요. 이건 오늘날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앉아서 설교를 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관습을 좇아서 앉아서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하였고 20절에 가보면은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설교하실 때는 앉으셨어요. 당시에 관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절에서도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르치는 자들은 앉아서 가르쳤는데요. 그것이 바로 당시의 관습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앉으셔서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설교자들이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오늘날의 관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서서 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의 관습을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산 위에서 하셨고 또 앉아서 이 설교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관찰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나온지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관찰해 볼 것은 제자들이 나온지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설교하셨을 때에 청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제자들 가운데는요, 조금 전에 부름을 받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이 네 사람, 이 네 어부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네 명의 어부를 제자로 불렀는데 그들은 곧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나온지라라고 말할 때 그 네 사람도 이 제자들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들 중에 이 네 명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은 그들의 신앙을 굳게 세워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워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신앙이 자라나고 굳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또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신앙이 자라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초보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은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허다한 무리들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라고 했는데요. 여기 이 무리는 바로 전구절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조천이라고 하는 여기 허다한 무리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와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단히 놀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죠.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들었고 이 허다 무리들은 그 뒤에 이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다한 무리들은 영적으로 대단히 공고하고 지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를 가르쳤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는 뭡니까? 그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면은 그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영적으로 더 공고해질 뿐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르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대단히 지쳐있고 피곤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들을 지칭한 것입니다. 이 허다한 무리들은 영적으로 매우 공고하고 지쳐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허다한 무리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청중들이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공고하고 가란 영혼들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 또 공고하고 지친 인생들은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 가련한 인생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산상수훈의 서론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 선포되어질 때에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그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시며 또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시며 또 가장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는 위대한 계시자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부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음의 귀를 열고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산상수훈 강의를 시작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서론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는 분이신 것을 배웠고 또 그러한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남겨주셨으니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